사박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 신년 예배에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또 거기에다 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할수록 더 그렇죠. 매일 보는 가족들, 자주 만나는 동역자들, 회사 직원들 자주 부딪히면은 자주 우리의 약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어려우면은 없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부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상담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히 상담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된다는 그 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 중에 관계의 문제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쉬운 내용이 아니었죠. 말은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의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5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그런 해답을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가 알듯이 유대와 순둑의 두 자매 리더들의 그 분쟁, 하나 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자세한 가이드를 말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문제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품을 때 이 두 사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팀셀의 동역자 간에 믿으면서도 또 교회는 충성하면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어려움 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완전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고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완전하고 흠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이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6절부터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특별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자기의 하나님의 대신 특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작은 특권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뭐 쥐꼬리만한 자기 권리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이러려고 하지 그거 좀처럼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자기를 그 권리 동동되고자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뭐 멋있게 들리죠. 예,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지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 마땅히 대우받을 수 있는데 그 대우받는 것을 포기한다? 그는 고난과 멸시와 조롱과 심한 비천함을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특권 하나만 포기해도 사실 우리 인간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자기의 자존심 조금만 포기해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가지고 직장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셀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란 말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작은 자기의 특권 자존심 요거 하나 못 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의 권한은 뭐 큰 게 아닙니다. 왜? 그리고 사람들은 다 남보다 낮고자 하잖아요. 높고자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남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권을 가짐으로 남과 경쟁해서 우위가 되고자 인생을 그걸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게 특권이죠. 포기할 수 없는 그 특권. 그게 모든 목을 메고 가치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가지신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보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걸 포기할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하고 큰 일을 해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떻게 아름다운 희생이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희생한다?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정말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하고 정말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하나님이 되신 특권을 포기했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가치가 자신의 하나님의 특권된 그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 거죠. 죄인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은 자기 하나님 대신 특권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알고 있죠. 남에게도 말하고 또 그래 가리키기도 하죠.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행동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되신 특권을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컴 기한이잖아요. 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정말 전도해서 한 영혼을 돕고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하려고 한번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영혼 사랑하는 거 정말 천하를 얻는 수고보다도 더 힘들지 몰라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야 뭐 사랑하면 되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특권까지 버려가면서 한 영혼을 사랑했는데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대신 그것까지인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 내가 자존심 상하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그것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 영혼 돕기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내 자존심을 상해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 특권을 보내면서 비하했다. 이거는 짐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궁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영원히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그럼에도 그가 그 왕궁을 뛰쳐나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애굽의 보화가 인생의 최고 귀한 것으로 여겼겠죠. 그런 삶의 최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아 왕궁에서 모든 화려한 그 삶보다도 자기 노예로 천대받고 핍박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자기 애굽의 모든 보화와 영광보다 그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큰 발견이죠.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어. 그전에는 반대예요.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하는 일을 해? 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노예를 안 산 게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기 왕궁 생활보다도 노예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왕궁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가치보다도 자기 노예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그 생각의 변화, 발견을 하는 순간 왕궁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작은 자기 기도권이라도 현재의 기도권을 즐기며 만족하며 그냥 소인처럼 소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바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변화되기 어려워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삶에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현재의 기도권을 다 포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는 않죠. 쓸만한 사람은 쓸만한 모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새롭게 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대와 순두계는 아마 서로 리더니까 뭐 훌륭한 게 많겠죠. 가진 것이 많겠죠. 갖춘 것도 많겠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갖춘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건 내려올수록 내려오기는 더 힘들잖아요. 버리기는 더 힘들잖아요. 뭐 우리처럼 뭐 가진 거 없는 사람이면 뭐 내려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니까 편해요. 그러나 모세 같은 위치에 있으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아요. 자기 개인 사사로운 문제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데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새로운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75세가 되면 이제 뭐 움직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줬어요. 내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조상이 되고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냥 신앙하면서 뭐 소시민적으로 안락하고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무사하게 살 수는 있겠죠. 뭐 먹고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평안하게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삶보다 더 큰 가치 있는 인생을 보여줄 텐데 그때 자기의 현재 기득권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 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낮아지는 인격이에요. 7절, 8절 한번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를 낮추려고 하겠죠. 그런데 차이는 어디까지 낮추려고 하느냐. 겸손하려고 하지만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가. 요 차이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난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더 이상은 못 견딘다. 나는 여기까지 나를 부인하고 낮추지만 더 이상은 그렇게까지 하면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 알지만서도 그러나 내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끝까지 낮아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높임 받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종의 형체로까지 낮췄어요. 더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대와 순두계가 다투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짐작하지 않겠어요? 서로 자기가 낮다고 지금 우기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상대보다 낮아지지 못하는 문제 아니겠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낮아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죠. 별것 아닌 그 기싸움을 하고 경쟁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것까지는 못 낮아지겠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낮아지지 않으려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조그마한 자기의 자기 특권, 자존심 조금만 낮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것이 힘들어요. 큰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조금 한 단계 낮아지는 그것이 어려워요. 그게 사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라 그랬잖아요. 뭐 고상한 왕의 모습도 아니에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이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자기 비하로 수치를 감당하는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우린 자꾸 기준을 따지잖아요. 난 이 정도까지 난 할 만큼 했다. 기준을 정하거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기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시는 거예요. 자기 비하면 굴욕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문장으로는 참 멋있는 문장 같죠. 고상한 문장 같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되는 정말 심한 비하감을 느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벌레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레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비방거리, 조롱거리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나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비방, 조롱 참지 못하죠. 감당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그래. 리더가 될수록 더 그러겠죠. 요대와 순두계는 리더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 직분이 뭔데? 나를 이렇게 조롱해? 감당하기 어렵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벌레와 같을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겠어요? 뭐 이유를 말씀드렸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면은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여러분들 큰 기간에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제 양육하고 도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는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벌레가 되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멸시를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라도 사랑의 크기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낮아지겠는가, 벌레와 같이 되겠는가, 그 사랑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고, 셀에서 동역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일하는 동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가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가, 그걸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줘요. 죄인인 우리는 정말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동역자에게도 자기 마음, 자존심 하나 굽히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의 크기는 자기 마음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자기 마음을 줄 수 있는지.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잖아요. 자기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돼도, 잘 돼 있어도 요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되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늘 나보다 잘 된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힘든 싸움이죠. 자, 그거는 뭘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기가 어렵잖아요.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투는 관계, 하나 되기 어려운 관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관계가 되겠죠.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관계에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 앞에 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잖아요.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요. 힘든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와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겸손하라,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하면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우면서 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자기와 싸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알아도 부인이 안 되는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싸우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것이 힘들어요. 자, 그런 사람은,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이 사람을 뭐 욕하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죠.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이다. 말씀을 알아도 자기 하나 굽히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겠죠. 실망을 하겠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겠어요, 남에게? 자기 부족함을 깊이 채우라는데, 이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툼이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관계가 다르겠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다툼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늘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은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이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죠. 각 사람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을 받습니다. 좋은 편을 택해야 되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8절에 죽으시는 인격이에요. 8절을 한번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까 낮추는데도 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겸손한데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 같은 말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낮아지는 것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또한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하면 최고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가장 낮아지는 겸손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이하 뭐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죽는 것보다 더 내려가는 겸손은 없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몸 힘들지 않을 동안 귀찮지 않을 정도 시간 뺏기지 않을 정도 내 삶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로 순종해요? 내가 싫은 거는 안 할 정도로 순종해요? 이게 정도의 차이죠. 그러나 최고의 완벽한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는 것 이상 더 순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추느냐? 죽기까지. 어디까지 복종하느냐? 죽기까지. 최고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순종, 겸손, 낮추심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잘 못하잖아요. 왜 정도가 그 정도까지 못 미치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원수의 죄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원수 같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뭐 상상이야 조금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 되신 품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품위를 좀 유지할 만도 하잖아요. 관공서 같은 이런 데 보면 품위 유지비가 있거든요. 품위 유지비. 여러분들은 셀 리더에게 품위 유지비를 좀 드릴까요? 셀 리더 품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사주고 하려고 그러면은. 품위 유지비라는 것은, 유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위에 맞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면서 좀 오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정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포기하셨어요. 오실 때 뭐 어른 오신 것인가 그냥 악의 모습으로. 그것도 좀 품위를 지켜서 왕궁이나 좀 부잣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국간에 있는 말 짐승의 밥 먹이통, 구유라는 게 그거거든요. 밥 먹이통 위에 오셔서 이 왕의 만왕의 왕의 품위가 정말 다 망가진 거예요. 정말 품위 없게 오셨어.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조그마한 우리가 특권이 있고 지위만 있어도 자기 그 품위가 망가지면은 막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정말 낮아지면 극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 뭐 십자가를 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뭐 목걸이, 뭐 귀걸이, 이런 순금 24K로 뭐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 수는 있겠죠. 그런 십자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물론 그 의미는 값지지만서도 십자가는 당시에 최고의 저주스러운 상징입니다. 최고의 혐오스러운 저주의 상징이에요. 보통 죄는 십자가에 안 박습니다. 흉악범이나 아주 극악한 이런 흉악범만 잡히는 거예요. 달리는 겁니다. 십자가 당시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고 말로 꺼내기도 힘든 그런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뭐 목걸이를 다니는 그런 십자가 개념과 다릅니다.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다운 좀 품위를 가지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좀 멋지게 품위를 가지고 멋진 장례식에서 품위 있는 장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장례식마저 즉 죽으심마저도 십자가에서 가장 정말 혐오스러운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었잖아요.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다운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벌거벗힌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머리를 쩔레쩔레 들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옳다는 그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다투는 문제가 어디 큰 문제입니까? 뭐 죽고 사는 큰 문제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는 참 낮아지는 것이 너무 힘든 이 죄인의 습성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뭔지 하여튼 우리 안에는 철벽처럼 이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런 수치스러운 죽으심을 감당하시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한 가지입니다. 자기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생명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도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알아요. 알잖아요. 내가 신앙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알아요. 자기 남편 아내의 약점 내가 자존심 꺾고 숨기고 하면은 가정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 알아요. 저 영혼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보내는 거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실제 삶을 사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다면 적은 자기 가치를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잖아요. 여러분들 장사할 때는 그런 거 얼마나 잘해. 내가 100만 원 투자하고 손해보면 1000만 원 얻을 것이다. 당장 실행하잖아요. 그거 알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하잖아요. 가치를 아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 그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그대로 있대.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죽으면은 하늘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가치. 이걸 아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지. 근데 우리는 알아도 그걸 잘 못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잘 도우면 자녀가 잘 된다는 걸 알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죠. 예수님은 25절에 이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잘 말씀하셨죠. 우리는 위에 저 말씀대로만 산단 말이에요. 세상이 저렇게 가르치니까. 자기 생명을 너무 사랑해. 이 생명 죽일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하니까. 생명 붙들고 있어. 안 죽으려고 해. 손해 안 보려고 해. 희생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잃어버린대요. 더 큰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무슨 생명을 미워하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존심 그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그 생명이 보존된대.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가 죽고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거죠.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영혼을 도와도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힘들지 않을 단계까지, 내 시간 손해 안 보는 단계까지, 내 마음 상하지 않을 단계까지, 내 자존심 굽히지 않을 단계까지. 그런데 그 열매는 다르겠죠. 이 말씀대로 하면은 완전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죽는 그 수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스카 쉰들러에 대해서 뭐 다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 독일 사람으로 독일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나치 당원입니다.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처음에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즐기고 도박을 하고 아주 유흥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가로서 2차 대전 전쟁 중에 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보고자 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다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위해서 돈 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생명을 내놓는 판이 전쟁이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판에 신들러는 요 전쟁을 위해서 일확천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 돈 벌기가 좋잖아요. 없는 때 군수물자나 없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 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전쟁을 통해서까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소중한 가치를 둔 사람이지. 그리고 그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나치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치가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구인해서 학살당하고 죽이는 것을 자기가 본 겁니다. 자기 공장에도 유대인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데 한 영혼들이 저렇게 죄 없이 끌려가서 죽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돈 버는 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죠. 돈이 최고니까. 돈만 벌면 어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게 지금까지 그의 눈의 가치관인데 그게 바뀌었어요. 돈보다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한 영혼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자기 모든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000명 이상을 살렸습니다. 많은 숫자죠. 개인이 그렇게 죽어야 될 1,0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아까운 돈, 돈의 메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 재산을 그렇게 쓸 수 있었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자기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로 얘기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다 예수겠죠. 네. 대답 안 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럼 최고 가치 있게 하는 그것에 내가 매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있으면 예수님께 매이지만 돈의 가치를 최고로 해봐. 돈이 매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세상 명예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거의 매이게 되고 자녀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완전히 자녀에게 매이게 되고 그게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거기에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평생. 바뀌기 전에는. 그런 인생이 급진적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신앙 안에서도. 그 사람들 인생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꼭 이렇게 사는 것이 다인가? 그런 생각에 조금 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다 쓰시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묶인 관계, 어려운 관계, 원수 관계, 대적 관계. 이거 딴 것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나고. 자기의 관점,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죽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손해 안 보는 방법으로 잘 해결하려는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고는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맨날 우리 죽는 거 맨날 얘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맨날 가르치면서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정작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죽는 것에는 꿈쩍 안 하는 거예요. 남은 계속 죽는 것을 아름답게 얘기하고 예수님 죽는 것은 늘 찬양하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그거에는 생각의 변함이 없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럼 바뀌는 것도 없어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바뀝니까? 지식은 늘 수 있었죠. 지식이 우리를 바꾸는 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을 바꿨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인생을 바꿉니다. 한번 새롭게 사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9절에서 11절 통해서 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름으로란 말은 앞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만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그만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니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의 원리잖아요. 우리 땅의 원리는 반대잖아요. 늘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높아진 줄 알고.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대로 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원리대로 살면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바보처럼 그냥 무명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높아질 것을 아시고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잘 안 따라가죠. 우리도 알기는 알죠. 낮아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른 것이라 알지만 쉽지는 않죠.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 모든 사람보다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기 9절에 하나님도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례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만큼 높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두 가지 봅니다. 첫째는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셔서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이름이 어떤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품이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는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실 때는 예수 이름 앞에 항상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붙죠. 우리는 그걸 뭐 좋게 사용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말은 좋지 않은 뜻으로 말한 겁니다. 뭐 빌립이 나다니엘 전도받을 때, 나다니엘이 빌립이 전도받을 때 그렇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은 그 당시에 촌 중에 촌이고 아주 그 멸시받는 땅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운 땅입니다. 왜 사람들이 왜 꼭 그 앞에 나사렛을 붙이겠어요? 예수를 무시하기 때문에, 무시하려고, 멸시하려는 의도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수치와 욕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꼭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마치 예수님 뭐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앞에 베들레헴 예수 좀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베들레헴은 그 당시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거든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른 적 한도 없죠? 그런 이름으로 대우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뭐 욕 중에 많은 욕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 이름이 이렇게 욕된 이름으로 사람들이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낮춘 그 예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 이름이 낮아졌잖아요. 멸시받았잖아요. 멸시받은 만큼 영광스럽게 하고 낮아진 만큼 높은 이름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향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은 별로 뭐 근거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할 때는 나는 약하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바다도 잠잠해졌죠. 예수 이름 앞에 문둥병과 중풍병도 났죠. 죽은 자가 살아났죠. 20마리의 귀신이 쫓겨나죠. 예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 세상 만물들 떨게 뜬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에 조금 더 설명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처럼 권세 있는 이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귀신들 어떤 이름을 대봐요. 뭐 히틀러, 김정은 이름 꿈쩍도 안 해. 오직 예수 이름 대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은 강한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조롱과 멸시와 욕을 먹으시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한 만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멸시를 당하죠. 바울도 바울 서신의 고린도서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악한 이름으로 미쳤다, 연병이다, 이단이다, 별 이름으로 다 불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멸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시받은 만큼 그 이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 실제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통해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멸시받은 만큼 높여주시고 무시받은 만큼 높여주시고 낮아진 만큼 우리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가 되게 하셨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 주권자, 통치자가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한 만큼 하나님은 그 예수께 모든 만물로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나중에 계산해서 심판하시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시고 낮추시는 것이 지혜고 판단력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낙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식어져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조금 헌신한 것이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가치를 몰라요.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을 하는데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알아도 적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하나 앞에 그렇게까지밖에 돌아올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관계, 화목제물로 화목해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분리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목 관계가 되지 않고 원수 관계, 나쁜 관계, 불안 관계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어.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화목 관계가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어려워지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봐요. 벌써 하나님이 싫어지고 멀어지죠. 하나님 관계가 별로 안 좋죠. 그럼 당장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동료의 관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괜히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전에 안 했던 행동을 해. 그러니까 사람과 다 어려운 관계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로마서 5장 11절이 그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은 화목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줘서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함으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를 이미 화목해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목해 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나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화목해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는 화목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